신이 주장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한 개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그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른지 혹 저물 때 했는지 밤중에 했는지 다굴 때 했는지 새벽에 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까 배 목사님께서 삼행시로 졸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 시간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졸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라나타, 주가 곧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이 정말 어쩌면은 오래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다 데려가시지 않을까. 이 목사님이 여기 참석한 분들만 다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년에 다시 동계수련회가 계속 우리가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도 36절에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올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읽은 거는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이 네 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짧은 그 구절 속에 네 번이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 교회당 앞에 가면은 그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많은 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 카드에는 이제 그 나무의 이름을 기도 나무라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아마 작년 말에 그 저희 교회 청년들이 기도 나무를 만들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그 안에 써서 걸어두시고 그 기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그 기도나무를 걸어놨는데, 근데 그 기도나무에서 제가 몇 개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쭉 서가지고 많이 읽었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10년에는 더욱 주님 안에서 합당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꼭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10년에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욱 크신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아마 초등학생이 써놓은 것 같습니다. 2009년처럼 전도를 안 하는 한 해가 되지 않고 2010년엔 아빠를 전도해 아빠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암송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좋겠다는 말을 세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의 나의 기도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보다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놨습니다. 오늘 아침 새해 첫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혹시 짬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기도를 못한 분은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한 해 첫날 첫 아침 첫 설교를 제가 그 분부를 바꿔서 명을 바꿔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오늘 말씀은 올해에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올해에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도적질을 하고 큰 악한 죄를 짓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죄들을 아주 작은 세상을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떤 그 죄책감 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거를 좀 뛰어넘는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과 죄를 조금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뛰어넘어설 수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2장 20절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 말씀이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제가 어제 교제했다는 말은 이 말씀을 읽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리라.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끊지 못한 죄가 있고 잘못된 습관과 작은 허물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도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는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시대인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더럽고 더 큰 불의로 나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죄악으로 더 치닫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 그리고 거룩한 길로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탄이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작은 죄에 그 속에 그 남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고 그리고 거룩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게 하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갖고 오는 죄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그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 두 가지씩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날로 죄악이 충만해져 가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죄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임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시고 하나님께 가셨죠. 인자가 이 땅에 임할 때 다시 올 때 정말 깨어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세상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몰래 용납해 놓은 죄,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왕기하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다 보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지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본받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봐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기 백성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또 40절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아로새긴 우상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세상의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지장을 받고 그리고 한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가 가만히 용납한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슬며시 받아들인 것들을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거룩해지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조금만 세상하고 거리를 두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을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새해 첫날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제가 알기로도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술을 못 끊은 분도 계시고, 담배를 못 끊은 분도 계시고, 노름을 못 끊은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하고 관계없는 잘못된 취미를 그대로 몰래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아침에 정말 다 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을지니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대답도 못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은 그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그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용납했던 것들이지만은 오늘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전에는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받아들였지만은 이제는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에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하나만 뿌리고 하나만 갖고 와야 되는데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서 갈면은 밭이 갈아지지 않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배실은 땅의 소산으로 나온 겁니다.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가 뭐겠습니까? 입지 말라는 말은 생활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슬며시 용납한 것들 때문에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리고 잘못된 죄와 습관들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옳지 않은 취미와 습관, 그리고 잘못된 죄들, 세상에 속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 올해에는 한 가지 한 가지 다 정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얼만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다가 슬며시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올 한 해를 또 지난 한 해처럼, 지나간 기간처럼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가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한 해로 만들지 말고 올해에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죄를 이겨보고 세상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서 거룩한 길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슬며시 용납한 것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적어도 형제 자매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 꼭 정리하고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짐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올 한 해는 지난 한 해와는 다른 한 해가 되기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죄를 버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입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천한 것, 더러운 것, 세상에 속한 것, 그것들을 버리면은,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입같이 사용할 겁니다. 주님의 입처럼. 주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겠습니까? 사랑의 말이 나가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마음에 단단히 결심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곰곰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더 쓰시게 하려면은 어떤 내용을 같이 생각하고 돌이켜야 될까? 근데 첫 번째가 죄였습니다. 제 마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갖고 있는 죄와 잘못된 습관들. 그것이 막고 있었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스스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온갖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힙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어느 틈엔가 세상이 가까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세상도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없을 뿐더러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 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정체되고 신앙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신앙이 퇴보하게 되고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교만한 죄가 올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틈엔가 타성에 젖어서 구원받은 연수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키였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더 쓰임받지 못하는가? 말씀이었던 겁니다. 왜 내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가? 왜 내가 변화되지를 않는가? 그 모든 것의 키가 말씀이었던 겁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하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 말씀은 떡이라고, 밥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이 만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등이고 등불이고 빛이라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럼 이 캄캄한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을 가는데 빛이 없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은 젖이며, 말씀은 떡이며, 말씀은 빛이며, 말씀은 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젖도 떡도 빛도 물도 다 뭘 말하는 거냐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젖이 없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물이 없이 어찌 생명이 유지되겠습니까? 말씀이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말씀은 생명이고 그리고 말씀은 힘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 자기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며 나의 길을 밝히 보여주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 생명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생명샘이라고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는 깨어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예레미야 8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아무 지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그들을 버립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매일매일의 말씀을 꼭 먹어야 됩니다.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정한 양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나이다. 그래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봉사를 하는 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은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서 그 자녀들에게는 암송하라고 그걸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다니다 보면은 암송 시간엔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암송을 합니다. 예, 아주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암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무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다 틀어져 버린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가까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 하나님의 파워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멋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니, 시속 300km를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이 정체될 뿐 아니라 퇴보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보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구원받은 연수만 쌓여지고 머리만 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의 교만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높아지죠. 신앙의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 타성에 젖어서 한 해를 똑같이 보냅니다. 12월 31일이 1월 1일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데 제가 처음 동계수련회를 참석했을 때 80몇 년인가 그때 제 마음은 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듣고 밤을 새서 교제를 하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렇지 않죠. 그때는 밤새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애를 씁니다. 또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집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타성에 젖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해를 보내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무감각하게 구원받은 연수가 있어서 직분은 맞습니다. 무슨 직분, 무슨 직분, 구역장도 맞고 조장도 맞고 그러나 벌써 타성에 젖은 자신은 맡은 일을 갖다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교회는 한쪽이 퇴보되죠. 더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전도도 더디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었던 겁니다. 기가. 왜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변화되지 않는지. 왜 내 마음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지 말씀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모든 그릇된 것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끊어야 되는 걸 알지만은 세상을 끊을 힘이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아시죠? 입맛이 떨어지고 밥알을 넣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이기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잠에서 깨려면 우리 신앙의 병을 치유하려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읽으려고 해도 안 읽혀지죠. 그래도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래를 씹는 것 같이 입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말씀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죽어도 말씀만큼은 붙잡고 죽어야 됩니다. 하루 한 번도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엄청난 유익이죠. 그러나 성경이 기초한 대로 말씀드리면은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성품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는 잘못된 성품들을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은 찌른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고 하나님에게 꽉 박아버릴 수 있는 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하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올해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없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가 실족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길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말씀을 가까이해야 세상이 멀어집니다. 정말 거룩한 의인이 의의 길로 가고 거룩되게 살려면은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상승작용이죠. 죄를 버리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말씀은 그 안에 있는 더 작은 찌꺼기들을 제하게 해주고 찌꺼기가 제해진 만큼 또 말씀은 내게 들어와서 내게 능력과 힘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말씀은 필수입니다. 왜 내가 죄를 못 이기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몇 년 동안 깊은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항상 위로를 받죠. 주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얻으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입니다. 말씀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 결말을 보았으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기는 정말 욥기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놀랍죠. 욥의 신앙도 놀랍지만은 욥기 속에 들어가 욥기 속에 나타나 있는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것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며시 고난이라는 맷기라고 표현하면 안 맞죠? 복음을 살짝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겉표적 표면에 고난이라는 걸로 복음을 해놓은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은 많은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시험,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과 그리고 많은 시험들을 겪게 돼 있는데 그 속에서 말씀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백마와 그 탄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검으로 마귀를 치고 만국의 대적자들을 다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시죠? 그 중에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검이 없으면은 전신갑주가 다 있어도 이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는 검밖에는 없는 겁니다.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신을 신고 방패를 들고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검입니다. 검이 없으면 못 이기잖아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시편 1편을 아시죠? 시편 1편. 다 외우고 계시겠죠? 한번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유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거기까지. 복 있는 사람은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은 그 말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주제장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시편 1편에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시편의 중심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어떻게 받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기본입니다. 죄를 버리고 그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거룩된 걸 거룩되게 구별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중간에 있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걸 빼고 읽어버리면 이렇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하나님께 복받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목사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죠.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 정말 하나님의 새해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저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씀은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의 샘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가. 그러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아니 퇴보하고 있는 신앙을, 잠자고 있는 신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데 말씀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할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만나처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나는 이른 아침에 거두고 매일 계속 먹잖아요. 말씀도 이른 아침에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녁에 주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른 아침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런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올 한 해는 올해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예하는 한 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헌신하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이 그 영광의 그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짐승과 생물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오를 수 있는 생물이 있다면은 뭘까요? 나귀 새끼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갔던 나귀 새끼. 주님이 이 나귀 새끼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주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이는 거라고. 우리가 나귀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주님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즉시 보내리라. 주님이 쓰신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이 나귀가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선 겁니다. 사자도 아니고 용도 아니고 나귀 새끼가. 마찬가지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보내는 자, 자신을 즉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가 가장 영광된 자리에 오를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영광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순종이고 헌신이며 온전한 봉사가 될 겁니다. 침노가 어떻게 순종과 헌신과 봉사가 되겠습니까? 침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예 대답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는 그 영광을 빼앗는 겁니다. 제가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몇 개월을. 한 9개월 정도, 7, 8개월, 9개월을. 왜냐하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사이사이로 빠져나갔었거든요. 저를 전도하신 분이 내가 널 괜히 낳았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였습니다. 괜히 전도했나 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그럴 정도로 요리조리 빠져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큰 그 돌이킴을 주시고 제가 그때부터 돌이킨 다음부터 제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제에 참석을 했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누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 뭐 친목계에서도 심지어는 친목계에서도 나오다 말다 하는 사람 친목계 총무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킨다니까요. 꾸준히 나오는 사람 중에 시키잖아요. 교제에 꾸준히 나와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제에 꾸준히 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서울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항상 앉는 자리가 저 비디오 카메라 옆이었습니다. 제가 비디오 카메라 옆에서 말씀을 듣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죠. 그때 비디오는 성능이 안 좋아서 가까이서 합니다. 바로 한 5m 정도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전에 서울교회는 이 좁았습니다. 건물의 4층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따닥따닥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옆에 있는 형제님한테 아, 형제님 비디오 카메라를 정말 오래 잡으시네요. 그때 표현으로 장기 집권을 하시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벌써 한 4년 정도를 카메라를 잡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4년 잡으니까 좀 실증이 났나 보죠. 그걸 갖다가 제 말을 듣고서 방송실 집사님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카메라를 잡고 싶어 하던데 좀 넘겨주면 안 되냐고. 그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유 형제, 카메라 한번 잡아볼 텨? 그래서 제가 예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서울중앙교회, 서울교회 카메라맨이 됐습니다. 저는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로얄 박스잖아요. 5m 거리에서 졸지도 못합니다. 탁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그걸 침노에서 뺏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 아예 그러지 말고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래요. 교회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예했죠. 여러 경쟁자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제가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갔다가 너무 즐겁게 했죠. 이건 직업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항상 즐거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으니까요. 그 한 3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도인을 하라는 겁니다. 또 예했죠. 또 2년 채 안 됐을 때 한 교회를 맡으라는 겁니다. 또 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하고 왔습니다. 순종이 침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부탁하고 명할 때 그것을 순종하고 그 부탁한 일에 열심히 하면은 그게 그 일로 말미암는 상급과 영광을 침노에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침노라는 말은 순종하고 같은 겁니다. 또 침노는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온전히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맡은 일을 적당히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영광이 온전한 영광을 얻지 못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예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자신을 헌신할 때 천국의 영광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과연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나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 내가 혼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 믿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이번에 아마 연초니까 내년도 올해가 됐죠. 올해 임원 이제 맡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게 사람이 임원을 맡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맡긴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맡겼으면은 사람이 맡긴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거면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 부역장 좀 맡아줄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우, 제가 올해는 좀 바쁠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빼주시죠. 그러시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조장 좀 맡아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당연히 예죠. 당연히 예입니다. 그리고 맡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맡기셨는데. 제가 그 소명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 있잖아요. 우리 집회 때도 가끔 보고 그러는데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화살표를 탁 십자가 화살표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좀 들고 서 있어 줄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고 주님이 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배가 고파서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이 부탁하셨으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또 그걸 붙잡습니다.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그래도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늙어서 지쳐서 쭈그리고 앉았지만은 그 화살표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꾸나. 제 그걸 볼 때마다 사실은 눈물을 흘립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부탁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님 오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당연히 주님이 부탁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맞다면은 교회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부탁한, 교회에서 명한 것, 그건 주님이 명하고 주님이 부탁한 거예요. 적당히 대충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길이 무슨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은 직분은 안 맞는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안 맡깁니다. 안 맡는다는데 안 맡기죠. 주님께 쓰임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구역장은 주님이 맡긴 구역장입니다. 뭐 하라고? 구역 모임만 인도하라고? 아니요. 주님이 맡겼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역 식구들 마음은 어떤지, 어려움은 없는지 매일매일 교제하고 심방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죠. 주님이 맡긴 일이니까. 교장도 주님이 맡긴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긴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맡긴 일은 주님이 맡긴 겁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예요. 교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맞으면 맞잖아요.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맞는다면은 왜 이렇게 모순되냐고. 주님의 교회면은 왜 이렇게 서로 다투고, 주님의 교회면은 왜 상처받고, 왜 차별이 있고, 왜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가 완벽했냐고요.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서로 나뉘고, 그죠?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파당이 나고 음란한 죄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죠? 우상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장을 길게 기록해 놓은 고린도 교회.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다 하나님의 교회가 맞았지만은 불완전했던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는 완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지려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갖고 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책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은 맞는 겁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한 영혼 한 영혼씩 구원받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맞다면은, 아니 이제 가정이 아니라 맞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쓰임받고 교회의 일을 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를 빼놓고 우리 자신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하니까 자꾸 우리는요, 머리하고 몸을 떼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머리하고 몸이 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머리하고 몸을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떼요. 같은 거예요. 주님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주님인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맡긴 것이 주님이 맡긴 것이고 내가 교회에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주님께 드릴 때 적당히 드리지 마십시오. 주님도 적당히 축복하십니다. 11조를 드릴 때 그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드리는 건데 좀 빼고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넘치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빼고 해보세요. 그게 주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옳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는 겁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쓰임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먼저가 주님이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안 되면은 주님께 온전한 헌신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21장에 이스마엘을 내쫓고 나섭니다. 이제 아들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쫓아버렸거든요. 21장에 내쫓고 22장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럽니다. 아들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종을 바치라 그러면은 아마 다 바쳤을 거예요. 근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등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가끔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걸 보고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천지창조인가 그 영화 보면 그걸 그렇게 나옵니다. 갈등하는 모습처럼. 아니요. 아브라함은 갈등 안 합니다. 왜? 항상 말씀해 오신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 소리였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겐 주님이 먼저니까. 왜 이삭을 바치라 그랬냐면은 아브라함과 주님 사이에 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아브라함은 먼저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삭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삭.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걸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우리에게도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 기도 맨 끝에 이게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실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이죠. 형제 자매는 속이고 목사님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누가 강요합니까? 어쩌다가 헌금 설교하면 어떤 분은 마음에 문제 같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도 헌금 얘기하셨으니까. 한 과부가 동전 몇 푼을 바치는 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십일조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데 빼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께 온전한 헌신은 항상 예라고 해야만 그게 진짜 헌신인 겁니다. 자기 의견에 맞는 것만 예하면은 그게 무슨 온전 헌신입니까? 아니요. 내 생각과 달라도 계산이 다릅니다. 예. 온전한 헌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올해에는 우리가 쓰임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헌신하는 한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에는 한 사람씩 전도해 보십시오.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은 또 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목표 그러면은 내년에 100명만 전도합시다. 그랬습니다. 100명만 늘립시다. 저희가 19개 구역이거든요. 한 구역에 5명씩만 늘리면은 100명이 됩니다. 어렵게, 여기 화순 식구들 어렵습니까? 예, 네,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한 명씩만 전도하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가득 넘칠 겁니다. 근데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과 다르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도 모릅니다. 올해에는 주님께 더욱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